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일거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바뀌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또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기억하는 아버지 귀한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합당한 상태에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후에 생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속에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로 흐르는 그런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그 좀 주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굉장히 그 귀한 형제들이 여러 가지 많은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저것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것들을 좀 나눌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충분히 많이 되풀이해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하나하고, 두 번째, 이제, 주님의 만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유익을 줄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만찬에는 심지어 이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주의 만찬의 의미와 유익과 경고, 뭐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좀 나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New Testament, 그러니까 새 상속 은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구 상속 은약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규례, 새 상속 은약과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빵으로 자주 비교를 하셨을까?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빵 또는 개혁에는 양식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런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그 좀 설명해 주신 그런 침례하고 이렇게 맥이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오전에는 침례에 대해서, 오후에는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배워보면 좋지 않겠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주의 만찬의 빵에 관해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 후에 이제 빵을 함께 나누고, 그 뒤에 주의 만찬의 잔에 대해서, 주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주의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끝난 후에 주의 만찬의 유익과 경고에 대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와 유익과 경고에 대해서, 그래서 한 3등분 정도 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을 다 함께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지침들이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성 때문에 언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들이 풍성하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은 달리하고 있지만 방언에 대해서라든지 예언에 대해서라든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회중 집회로 모여서 어떤 형식, 어떤 모양으로 그 집회가 이루어졌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하여금 그 추측해 볼 수 있도록,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11장 23절부터 한번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동일한 이 지침을 아마 고린도 교회 말고도, 그죠?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정리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규례를 언제 세우셨는가,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사도바울이 언급하냐 하면, 23절 그 후반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그 규례를 세우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빵을 떼서 먹게 하시고, 또 잔을 나누어서 마시게 하셨는데, 그 귀한 규례를 언제 세우셨느냐. 잠시 잠깐 후면 자기를 배신하거나 또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그죠? 아무튼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을 옆에 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주의 만찬을 세우신 이 때가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는 좀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빵을 떼고 그 잔을 나누지만, 우리도 스스로를 살펴보면 사실은 여기 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할 때 찔리지 않는 사람이 아마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죠? 좀 시간상 멀 뿐이지. 그죠? 오늘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억에서 조금 멀어졌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후에 자기를 배반하거나 또는 버리고 도망가거나 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세 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규례를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는데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찢긴 몸을 이렇게 빵으로 그렇게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영어 단어는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그래서 이게 깨뜨려가지고, 그죠?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빌라도죠, 그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 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죠? 로마 시대에 그 채찍을 할 때 그 가죽 끈의 그 끝에는 이 쇠 조그만 세부치들을 달아가지고 이게 살을 파여들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다시 채찍을 회수를 하면 살점이 이렇게 찢어지도록 그래서 고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몸이 찢어지셨는데, 그죠? 먼저는 채찍질을 맞으시고 찢어지시고, 그 다음에 27장 29절, 그 밑에 두 절 더 내려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거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거분의 오른손에 지어주며, 거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그래서, 이 군병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가시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맣게 그 손톱에 찔리면은 이게 참 빼내기가 참 힘든 그런 종류의 가시가 아니고, 탱자나무이죠, 그죠? 탱자. 탱자나무 아세요? 큰 가시. 그 가시가 이제 관을 엮기에 이렇게 좀 엮으면 간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으로 관을 엮어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이렇게 이마 부분을 찢겼다는 것을, 그 관 때문에 우리 주님의 머리가, 이마와 머리가 찢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더 내려가가지고 35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큰 대못에, 그죠? 그 찔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여호와라고 말할 때, 원래 이제 모음은 없고 자음만 내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 YHWH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걸 이제 히브리 그 알파벳으로 보면, 히브리 알파벳은 알파벳마다 전부 다 음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마다 하나의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파벳마다. 근데 그 알파벳에 보면 글을 보라. 하여튼 그 YHWH라는 그 히브리 알파벳이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분을 보라, 그분의 손을 보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싶으면 그분의 손을 봐라. 그런 뜻이 YHWH. 여호와라는 그 신성 사문자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과 발을 그 대못에 찢기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근데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분 다들 잘 한 번쯤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일정한 대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상을 당한 것 때문에, 우리 범법 때문에 주님께서 부상을 당했고, 또 우리의 불법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징벌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병나음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혹시 그 범법 때문에 내가 행한 부끄러운 일이나 내 잘못 때문에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서 내가 괴로워해야 할 그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효과를 주신다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든지 아니면 어제든지 아니면 지난주일이든지 그죠? 최근에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범한 정확한 바로 그 일,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몸이 찢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또 어찌할 줄 몰라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괴로워해야 할 그 상황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거 없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평안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또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 주의 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나와 또는 내 가족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직접적으로는 내 가족이 아니라도 그 주변에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그 질병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어렵든지 아니면 염려하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자신의 몸이 채찍질에 맞으셨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예, 오늘날 우리 그 신약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낫게 하는 그러한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들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몸이 찢어지고 또 채찍에 맞으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뚜렷하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찢기는 데까지 그분의 몸이 수모를 당하시고 찢기는 데까지 그 몸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결과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김태형 형제님 나오셔서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2000년 전에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 참 그 십자가 위에서 참 그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참 그 피를 저희가 오늘 같이 기억하며 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참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주님의 그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참 저희가 이 세상에 참 썩어 없어질 것들에 이렇게 눈을 돌리고 참 저희들의 여러 가지가 참 저희들의 초점이 세상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주님 참 그럴 때마다 참 주님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거를 생각하며 또 이 세상을 참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저희가 소망하며 또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 주님 저희가 참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또 생각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 또 찢기신 그 몸을 또 저희가 바라봅니다. 참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참 저희들을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 찢겨주신 그 몸을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늘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 참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또한 그 피값으로 사주신 이 교회로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주신 참 이 교회를 참 늘 주님의 마음으로 참 세워나가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저희 후세 또 이 주님께서 참 피값으로 사주신 이 교회를 또 우리 후세에 또 이렇게 참 온전하게 또 아, 지킬 수 있도록 아,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한 발 한 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힘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병민 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잠깐 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자신을 완전히 그렇게 내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우시고 또 존귀하시고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바로 그 생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사용을 하는데 늘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병치레만 한다든지 또는 짜증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그 삶을 산다든지 또는 그 속임수와 속박에 매여서 산다든지 만약에 그런 삶으로 그 삶을 다 채운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빵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그렇게 송두리째 내주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생명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정말 그 생명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빵을 받으시고 다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한빵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25절 우리 그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진도를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우리가 이제 상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좀 번역을 했는데 상속 언약 누군가가 죽었을 때 어떤 물려받는 그죠?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유언입니다. 유언. 죽을 때 남기는 말이나 그 약속. 그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우리 펴가지고 접지 마시고 책갈피를 끼우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히브리서 7장과 9장을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면 이 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뭐 하기 위해서 흘렸다고 그러죠? 누구의?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의 죄들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이렇게 그렇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합하면 많은 사람들의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주 뚜렷한 그 피고 이 피는 이 피로 인해서 세우는 그 언약의 내용은 아주 뚜렷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지금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이따가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좀 살펴볼 때 한번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보면 이 유언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유언은 언제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요. 유언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과 어떤 그 유언, 너희들에게 유언의 어떤 언약, 약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발효가 되느냐. 내가 죽을 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이 멎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죠? 사람들의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들의 사면이, 드디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테스터먼트에다가 뉴자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세우는 유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새 유언이다, 새 상속유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새자를 붙이셨을까? 구약에도 이것과 비슷한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 유월절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 다름에 따라서 어떤 효력이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큰 틀에서만 쭉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가고 대략만 살펴보면 피가 다릅니다. 피가. 피의 값어치가 다른. 피해가 값어치가 다르니까 어떤 효력이 다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에 적용되느냐 아니냐. 양심에 적용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예전에 그 세우셨던 바로 그 양과 염소 그죠 또는 그 소의 피로 세우는 바로 그 언약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의 효력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떨구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요한복음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봤죠, 그죠?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일이 그 효력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직후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되죠, 그죠? 그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아있던 그 피가 물과 함께 그죠 다 쏟아졌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십자가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일반 다른 십자가 그 범죄자들과의 죽음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그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이렇게 심장이 터져서 죽는 경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자신의 모든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정병희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상속을 세우시고 또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피의 언약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들이 날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 정분의 죄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셨사오니 또 우리가 그 오는 그날까지도 주님의 그 약속을 늘 기다리며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속의 피를 지금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주신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이 주신 바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담이 망쳐놓은 그죠? 그 생명을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다 함께 잔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주님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럼 저 2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그 의미와 유익과 그 다음에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4절부터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 규례를 이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오늘 행하고 있는 이 규례는 사람들이 그 정말 아름답게 또는 그 세련되게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기 싫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버리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자기를 합당하게 만든 후에 바로 이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회개하기 싫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죄를 버리기 싫어서 일부러 이 주의 만찬을 회피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주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의무다. 굉장히 중요하게 행해야 할.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에, 그죠? 의무감에 가지고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규례에 열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의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자체에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교회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도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이게 형식화돼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의례로서 쭉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절차나 또 전해지는 어떤 제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어눌하고 조금 문제가 있고 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그 살에 찢어짐이, 그분의 채찍질 맞음이, 내 질병과, 그죠? 또 그분의 그 쏟으신 그 피가 오늘 행한 내 삶과 내 삶의 질과 이런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 명령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규례를 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여 이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정했을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늘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좀 부끄러운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죠? 뭐 처음에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야. 그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림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죠?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아, 맞아.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을 뵈서는 안 되지. 적어도 예수님을 뵐 때 정말 반가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아,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그 기다렸는데, 그죠? 그렇게 반갑게 또는 익숙하게. 어느 날 이 저 구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갑자기 만났는데 믿기 믿은 거죠, 그죠? 아,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도대체가? 너무나 생소한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고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오늘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걸 작성했다는 것을 그 간증을 만들고 보고서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아니면 무엇을 하여튼 뭐 운동을 하든지 간에, 그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익숙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아주 익숙해지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될 수 있도록 이 규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이제 다른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좋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날은 보면 그 저자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저자하고 많이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분과 함께 탁자를 맞이하고 딱 앉았을 때 이게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거야. 처음 보는데, 첫 대면인데. 왜냐하면 영으로는,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분과 계속 함께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규례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이라라고 말해요. 영어로 보면 do show, 그렇게 해가지고 show, 시청각 교육.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고, 그죠?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컸지만 지금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제 부모 손을 잡고 교회 와서, 이거 근데 아빠 이거 왜 하는 거죠? 유월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유월절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건져주셨다, 그렇게 얘기해라, 전해라 후세에. 우리가 이 주의 만찬도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굳이 막 뭐 설명하려고 막 골몰하지 않아도 이것을 되풀이하다 보면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셨다네. 근데 그게 우리 제들을 위한 것이라네. 나를 위한 것이라네. 이런 것들이 시청각으로 그냥 딱 머릿속에 박힌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지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여기 독립식 이 규례를 자주 행하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왜 그 교회 가면 왜 맨날 그 성만찬 또는 주의만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왜 하냐고, 그죠? 전도인 거, 전도.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죠? 또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단초가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이라, 두 시우, 그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전하라는 말씀이죠. 전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청각 교육이다. 구약시대에 아까 잠깐 그 뒤에 제가 언급하겠다고 이제 말했던 게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월을 준수하여 주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예 상태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그리고 그 건져내시는 수단으로서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들, 그죠?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장자 첫 태생만 죽였는데, 그죠? 그 첫 태생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넘어가시는, 그죠? 바로 그런 것을 자자 손손 전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세우신 게 이제 첫 번째 규례입니다. 그게 그때에는 양과 염소 때와 소 때에서 취하여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 새 뉴 테스터먼트 새 상속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기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때와 소 때에서 취하여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여,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그 3절, 바로 그 밑에 절이죠. 3절에 보면 누룩 없는 고난의 빵과 함께 먹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토록 기억하라. 누룩 없는 고난의 빵, 누룩 없는 고난의 빵을 먹으며 평생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뉴 테스트먼트 신학에 와서 주님께서 세우신 새 규례에서는 뭐라고 말씀보다도 순수한 포도즙과 누룩 없는 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그 이 주의 만찬을 주관하시는 형제님들께서 강조하시지만, 여기에는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빵이든 포도즙이든 누룩 없는 고난의 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룩 없는 고난의 빵을 먹으면 우리는 이제 순수한 포도즙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평생토록 기억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보이라, 전하라,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뉴 테스터먼트, 옛 상속 은약과 새 상속 은약이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 차이점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피가 다르고 효력이 다르고 약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게 큰 틀에 있어서 정리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주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 상속 언약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보이기 때문이라, 보이라, 두시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의 만찬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쭉 한번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한참 뭔가 어려운 일을 할 때, 아, 이 시간에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위로를 받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그 위축되고 또는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그 뭐라고 할까, 자기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에서 회복되는 시간이다. 주의 만찬은 굉장히 귀한 시간 이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우리가 제대로 지켜간다면.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 이 세상 살아갈 만한 어떤 이유를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는 진짜 그런 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름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형제자매의 형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왜냐? 우리가 이제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나들이 다 이제 형제라고 자매라고 우리끼리 막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냥 누나 형 그렇게 부르지. 근데 당연히 우리가 그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 일체감을 갖는 것은 한 몸과 한 피, 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 몸과 한 피를 나눈 한 세대라는 거죠. 다. 자매님 연세도 저보다 좀 더 많으시고, 또 우리 그 모매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나이 차가 나고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한 세대라는 거예요. 한 세대. 한 몸과 한 피에서 난, 한 몸과 한 피를 받고 새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한 세대. 다 형제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과 죄들의 사면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기 늘 좋은 시간이 그 연말이 끝나고 연초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아 담배 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돌아왔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의무적이고 강제적이죠. 그죠? 자매님 맨날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거 참여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안 드세요. 안 받아.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자매님 지금 죄를 짓고 계신 모양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볼 수밖에.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좀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제가 나누는 것들이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새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상기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합당하게 행하라. 자신을 살핀 뒤에 이 빵과 이 잔에 참여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다만 자신을 돌아보고 떠나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또 범하는 고의로 범하는 그 고범죄에 다시 들어갈지 몰라도 적어도 이 잔과 이 빵을 앞두고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 그래서 자신을 합당하게 살펴본 뒤에 이 잔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뭐가 있냐? 징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징계가 있다.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거나 또는 심지어 죽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규례가 쉽게 가볍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무겁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사람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규례가. 그래서 이걸 천박하게 지킨다든지 가벼운 의식으로 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규례만큼은 엄숙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그저 남들의 눈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면 죽음의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규례다. 굉장히 무겁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살기에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새 생명을 주시기를 고대하시고 또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도 이 짐을 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럼에도 그분께서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중단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라면 그 의미가 없겠죠,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범한 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뒤에 변질된 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바로 그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 희생을 헛되게 하는, 물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기쁨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평안, 그 기쁨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버리는 그런 시간이,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그런 것을 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이 어눌한 저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또 강론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 부족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오래 참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또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아버지 참 기다리는 그런 삶을 조금도 지속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내주신 것과 같이 이제도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귀한 이 주의 만찬의 이 규례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